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 태어난 첫 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한 책입니다. 신명기 8장 1, 2, 3절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지난 광야 40년간 그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확히 그 내용이 이거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나? 그리고 첫 세대는 왜 죽었나? 신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광야에서 38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또 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에 가려고 했을 때에 그냥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위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한 족속들이 있고, 여기는 정복하라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장 1장에 보면 19절부터 46절까지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군한 그 이스라엘 9세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불순종했던 그 38년 그 세월, 그 쓰라린 그 사건들 만회시키는 뜻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그래도 모세의 만류를 무시하고 억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원주민들로부터 경멸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38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은 하루 이틀 며칠 그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몇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나안 진군 명령은 구시대에 대한 그 징계가 끝나고 이제 신세대 이 세대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인데 에돔의 그 산악지대를 1절과 2절에서 있듯이 두루두루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 기간들이 바로 38년이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에 싸우거나 정복해야 될 민족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그 민족들이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동족 에서의 지역으로 지날 때에 너희는 깊이 삼가고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상대의 그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스스로 매우 깊게 조심조심해서 상대방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그 손해나 불평을 자아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그 땅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그 땅은 내가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 땅만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그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 형 에서, 에서의 후예와 또 이스라엘 야곱, 야곱의 그 후예들 이스라엘,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들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평화롭게 지내야 될 그런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막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인 그 애굽을 이겼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그 지역으로 지날 때에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니네들이 힘이 언제 세졌냐? 너네들이 언제 그렇게 애굽을 격파할 수 있도록 강했더냐? 전적인 나의 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은 2장 23절이나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후에 모압과 암몬과는 달리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는 것이 이들에게는 허용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영토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그런 영토이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니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땅은 내가 주는 것이고 너희의 목적은 이 에돔 땅이 아니다. 너희의 목적은 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돈으로 그 양식을 사서 먹어라. 물을 사서 마시라. 여기서 물을 사서 마시라는 것은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허가권을 너희가 사라. 그 허가권을 가지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다만 에돔 땅을 통과할 때는 침략자들처럼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지나가는 여행자들처럼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 때는 간단한 농사를 짓게 해주셨고 또 그 수고한 그 결과로 인해서 광야의 아라비아인들에게 생산품을 팔아서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함을 알고 그들과 문제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부요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넉넉하지 않느냐? 그냥 지나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복음 때문에 다툴 일이 있으면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아주 신명기 2장 7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하나님 돌봐주셨어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살면서 이는 고백이, 그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돔 족속과 마찬가지로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브람 조카 롯이 큰 딸과 동침해서 얻은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친척이죠. 그래서 지나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압 족속에는 그 에밈 사람들이 10절에 나옵니다. 에밈이란 뜻은 무섭다, 두렵다, 괴물 같아, 이렇게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이 자신들보다 먼저 그 땅에 정착했던 그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했습니다.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호리 족속이란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호리 족속은 그 빨간 땅을 동굴 속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이 땅을 파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에돔인이 그 호리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신들이 그 거대한 괴물이라든지 호리 족속보다 강해서 정복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들의 힘으로는 이 거인들과 숨어서 땅굴 파는 그 괴물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 모압이나 에돔 족속에게 주셨던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압도 그냥 지나쳐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우리 존재는 이 정도인데 모든 사건들이 크게 보이고 힘들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세렛 시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마지막 요단 동편에서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허락하기까지 통과가 좌절되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그 개울 그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은 진 가운데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군인은 바로 그 전쟁의 모든 남자들을 말합니다. 이 군인들은 단련된 사람들이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과 싸우기도 하고요, 아말렉과 싸우기도 하고 광야에서도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다 이 구시대 구세대 사람들을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누가 했냐면은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좌우 분별할 줄 모르는 그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방법으로 지략적으로 교회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로 능수능란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나만의 그 재력이 있고 또 기능이 있어서 마음껏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인 힘을 가는 혹이라도 나에게 그는 잘못됨이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것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세례까지의 그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30km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롯이 그 작은 딸과 동침해서 낳은 벤암미의 그 후손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통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암몬이 이 땅을 차지한 것도 모압이나 에돔처럼 군사력에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이 아위 사람이라고 있었습니다. 거인이죠, 거인. 하나님이 몰아주시고 기업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지나가라고 했는데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절 그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도 안 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조용히 가겠다.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와 그 롯의 소유는 그대로 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시혼의 그 소유를 빼앗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그 시기가 아모리 족속에 대한 그 심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 성경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시온을 정복했을 때에 악한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내에서 죄의 오음을 방지하시기 위함입니다. 깨끗하게 다 죽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그 탐욕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는 우연은 전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정해진 목적을 향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향한 그 진군 중에 당신이 지적하는 그 족속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절제하는 자신의 그 통제하는 그 통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서의 자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지나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중에 유독 헤스본 왕 시온만은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이스라엘 그 통과를 거부한 그 시온, 임전 태도를 취해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리고 지나가려고 했지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통과를 거부한 그 시온에게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내 손에 붙였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합니까? 만약에 그 속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전쟁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악과 하나님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더불어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